오늘 라파에트 이 한인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통합되어서 하나로 이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혜원 목사님 그동안 15년 동안 이렇게 섬기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머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죠. 예. 네. 지금 15년 동안 이렇게 섬기시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연단시키시고, 새로운 또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쁘거든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쁘세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너무너무들 다들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이제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좋은 날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인데,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왕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여기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했는데, 다윗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이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는 이 말씀은 사실 맞지가 않는 말이죠. 그죠?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한 인물을 세우셔서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다윗 왕이 나라를 통일했어요. 통일해서 다윗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 약 한 340년 정도가 지속이 되다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의 그 후손 중에서 한 인물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하시는데, 그 왕은 이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아이, 잘 안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왕이 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 큰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왕중의 왕이 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필요해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읽어보면 메시아 예언시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시인데요, 그곳에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 텐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찾으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시편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2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왕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자 그렇게 애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미국도 참 완전히 두 쪽으로 나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서로 막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은 성경의 가치관 위에서 세워졌잖아요.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미국이 세워졌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자꾸 허물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시편 2장 4절 이하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다보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가당찮아서 주님께서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화평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요,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욕망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대했던 바벨론 왜 망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벨론의 왕 중에서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주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많은 그런 귀족들을 다 초청해서 왕궁에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한창 그냥 주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그 금기명들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쓰던 그런 금잔들, 그런 잔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턱 나타나더니만 글씨가 막 쓰여지는 거예요. 치치치치 하면서 글씨가 쓰여지는데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다 놀라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너무 그냥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떨었는지 두 다리가 막 그냥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떨었다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사람도 없고 그 글씨를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려 들어가서 그 글씨를 해석을 하는데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보낸 것 같은데, 예, 이 잘렸잖아요. 이걸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랬어요. 여러분, 벨사살이 왕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바벨론을 세웠는데 그 왕의 후손이었거든요. 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행하였는지를 다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했던 그 벨사살 왕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왕이 아닌데 왕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자유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왜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세우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왜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시편 2장을 봤는데 결론의 말씀이 맨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입을 맞추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 말씀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한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왕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이제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냥 온 그냥 골짜기에 가득하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살아있긴 하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마른 뼈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없고 정말 무력한 그런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의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영이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 새벽에 그 잠이 오는 그런 잠을 깨워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하루를 이제 시작하면서 잠자리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화평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한 막대기 위에는 유다 이스라엘이라 쓰고 다른 한 막대기는 요셉 이스라엘이라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로 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 주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이 두 막대기가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웠는데 한 34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통일 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그만 다윗의 그 손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수백 년 동안 같이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붙여서 사는 그런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연합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다네요.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금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려보내주고 돌려보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을 싸서 그렇게 돌려보내준 그런 역사가 세상에는 없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다가 그야말로 그들을 다시금 포로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서 고국으로 돌려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보시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두 교회가 통합해서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이 일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일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33장 1절 말씀에 보면 기록하기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대요. 두 교회가 이렇게 연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합해서 필요한 지역에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후원하고 도움을 주는 이러한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화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서로 화평의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두 교회가 하나로 이 연합되어서 함께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서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언약이 아름답게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연합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 권리만 주장하면 절대로 연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하여 함께 가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 함께 길을 걸으며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움길이라고 하는 한국,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저도 최근에 이 단어의 뜻을 알게 됐는데요. 이 애움길이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니까 함께 빙 둘러서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빙 둘러서서 함께 가는 멀고도 굽은 길, 구불구불한 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빨리 가기 위해서 우린 직선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까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직선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애움길의 반대말은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은 굉장히 빨라 보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이 가장 옳고 좋아 보여서 그래서 내 방법을 막 주장해 보기도 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방법은 다 틀려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만 큰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은 똑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우회하여 에돔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정말로 너무나 험했고 고생스러웠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뺑뺑 돌게 그렇게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1장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도 아니고 지름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애움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우리가 빙 둘러서서 가는 힘들고 꾸불꾸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움길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우회해서 빙 둘러가는 그런 고생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함께 빙 둘러가는 애움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길이라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애움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애움길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은 지름길이 아니고 애움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것은 좀 잊어버려도 제가 용서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꼭 기억하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화평하게 살아갈 때 견고하고 번성하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 사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어떻게요?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견고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 교인들이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도의 길이 막히겠습니까? 교회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기 때문에 전도 길이 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갈 때에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아, 저곳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저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앞을 다투어서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은 이 하나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결코 지켜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지금도 사악한 영들이 그야말로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로 말미암아 내게 아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샤워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샤워장에 들어가서 비누칠을 해서 막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다가 제가 실수로 그만 제 새끼손가락이 콧구멍을 콱 찔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아프던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다가 말고 엉거주춤 앉아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실수한 일로 말미암아서 내게 고통이 오고 피해가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실수하고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라버리자,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실수하고 그 실수로 말미암아서 내게 아픔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감싸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덮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화평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순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하는 길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려고 하기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편하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함께 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들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젊은이들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편한 것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을지 몰라도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던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늦더라도 힘들고 고생이 되어도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 옴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송나노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많은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신 분인데 선교사의 노래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고생되고 힘들어도 정말 지치는 그런 때가 있어도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가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도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런 멋진 역사가 이곳에서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함께 애움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